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4장 3절까지 기록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4장 3절까지 기록된 말씀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3장 1절에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고야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고야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창애를 땅에 베풀지 아니하고야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아무 잡힌 것이 없고야 창애가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거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아모스서 10월, 11월 계속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시리즈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반드시 결단날 것이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준비하면서 결단난다 이 단어가 사투리로 알고 있었는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준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경 번역된데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15절에 큰 궁들이 결단날이라. 영어로는 그냥 destroy 이런 단어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결단난다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행위의 의도와 그 뉘앙스를 참 잘 전달하는 것 같아서 조금 어떻게 보면 과격한 단어이기도 하고 좀 끔찍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결단날 것이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러한 진노를 지금 표출하고 계시는가, 왜 이들이 반드시 결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이유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분이시라서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그냥 진노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씀을 살펴보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그저 탓하고 때로는 환경을 탓하고 또는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깨닫고 배운 바와 같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강조드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노하셨는가 그 분명한 이유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여러분 배우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그런 예들의 모습이 예시된 모습들이 기록이 되고 있고 3장 9절부터 본문 마지막 4장 3절까지는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반드시 결단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파멸토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통하여서 1장 2장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왜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각각의 이방 국가 족속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명을 물으시고 그들을 고소하시는 장면들을 이미 바라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무시하고 범죄하고 불의하며 심지어는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까지 온전히 드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법, 그 말씀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은 즐겨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즐겨 듣기는커녕 종종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그리 심각하게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메시지가 과연 자신들의 현실에 있어서 일어날 일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지도력으로 인하여서 강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세에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일이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거기에 의문을 제시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고 철저히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시작하는 부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쳐서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너희를 향하여 너희를 대적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온 족속을 쳐서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기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하나님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너희지 않느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다. 오직 너희만 내가 너희에게 공급했던 것, 보호했던 것, 이스라엘의 이 모든 민족을 애굽의 압제 가운데서 끄집어냈던 것, 메추라기로 만나로 공급하였던 것,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였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너희만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는 것을 너희만 유일하게 경험하여 알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지 않았느냐?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이제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베푸시다가 그 뜻을 바꾸어서 갑자기 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용서하시고 넘어가시고 또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이 백성의 악행, 하나님을 향한 무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불순종,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쉽고 당연한 또 명백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백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8절을 쭉 한번 보십시오. 모든 일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굉장히 또 시적인 어떤 그림과 같은 표현으로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여러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쭉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자가 잡은 것이 없이는 으르렁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자라는 것은요, 이 자기가 잡아먹을 짐승을 탁 노려볼 때에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탁 잡고 나서 그것을 입에 물고 먹기 위하여서 굴 속으로 딱 들어가면 이거 내 거니까 눈독 들이지 마, 으르렁거린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덫이 있을 때에 새가 덫에 잡히는 거예요. 덫 속에 뭔가 베이트, 미끼가 있어야 새가 그것을 채기 위하여서 덫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는데 새가 덫에 왜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덫에 잡힌 새가 있어야 덫이 탁 새를 잡아서 튀어오르거나 탁 덮여서 새를 잡게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덫을 문, 새도 없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에 경고하는 나팔수의 소리가 들려야 성의 시민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 경고의 사인이 없는데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보면 무슨 긴급한 일들이 생겼을 때 앰버 메시지가 오거나 또는 공습경보 같은 사이렌이 울릴 때에 아 무슨 일들이 있구나 그 경고의 신호를 알고 두려워하지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실 때에 비로소 재앙과 같은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데 왜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다 한 번씩 쭉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모든 일들에는 원인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데 이유가 있는 것이고 덫이 탁 닫히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나팔을 불어야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재앙이 성읍에 일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느냐. 3절, 4절, 5절, 6절 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 하나님께서 자기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경고하시고 그 메시지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없이 아무렇게나 막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8절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경고하시고 말씀하라 하는데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이 사자라고 하는 짐승이 으르렁거리기만 해도 오금이 저립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오줌을 질질 쌀 정도로 무서운데 이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에 어느 선지자가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듣고 선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진노에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고도 있었고 모두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명확하게 온전히 선포되고 전달된 것이다 라고 아모스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희 이스라엘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듣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서도 무시하고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반대하고 등을 돌리고 낯짝을 돌렸다. 그러므로 이런 백성에게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연히 이런 백성에게는 어떤 결과가 남아있는가 너무나도 명백하죠. 반드시 결단 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고자 정하신 바로 그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대로 이 백성은 파멸될 것입니다. 9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살펴보기 위하여서 아모스는 주변 국가의 왕들을 소집합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의 궁들과 애굽 땅 궁들에게 광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우리 1장 2장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의 범죄들에 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서 G20 정상회담을 하면서 저 산 아래 보이는 저 백성들의 하는 짓 그것에 대하여서 한번 입이 있으면 이야기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아닌 주변 국가 이 범죄한 주변 국가의 지도자들 눈으로 볼 때에도 저 사람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심각한 짓인가 저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짓인가 한번 보고 평가해보라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이요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끔찍한 것인가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라. 너희들 죄 지은 너희들 주변 국가의 왕들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하여서 옳은 일을 할 줄 모르는가 보다. 10절 보십시오.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거 하나님 백성 아니고 옳은 일은 아예 할 줄 모르는 족속들인가 보다. 여러분 이들의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사는 이들의 모습에 대한 그 심각성에 대하여서 그 위기감에 대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결단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범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린 족속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웃나라를 통한 처절한 복수가 시작이 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서 내 힘을 쇠하게 하며 궁궐을 약탈하리라. 이웃나라로부터 처절한 복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 같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어느 케이스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까? 자기가 치는 양무리를 사자가 난입해가지고요. 그 양을 머리를 쾅 물고 먹으려고 그래요. 목자가 그것을 발견하고 안 돼! 스탑! 하고 뒤를 막 쫓아가서 양의 뒷다리를 잡고 사자 입속으로 들어간 양의 몸을 확 끄집어내니까 이미 입속으로 들어간 몸하고 조르륵 다 딸려 들어가고 목자가 잡아서 끈 뒷다리랑 먹다 남은 귀 조각이 입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12절은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주변 국가에 붙이시면 스탑 하고 자기네 군사와 왕들이 아무리 용을 써도요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입에 움켜진 바가 돼가지고 겨우 뒷다리랑 살점 몇 조가 건져내는 그런 정도로 심각하게 괴멸될 것이다. 결단날 것이다.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장의자나 또 여러분 집에 식탁의자 같은 거 다리가 4개 있죠? 2개 부러졌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앉으실 수 있습니까? 앉으면 그냥 팍 쓰러집니다. 장의자가 여러분 앉으신 곳 여기 왼쪽 편의 의자가 다리가 2개가 부러졌다. 여러분 거기 앉으면 이 큰 장의자가 해떡 뒤집어 엎어집니다. 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 4개 있는데 2개 부러지고 거기에 걸터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팍 주저앉고 확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침대나 의자 다리 다 부러진 곳에 겨우 기대어 앉아있는 것 같은 그래서 확딱 떨어져서 뒤집어져서 넘어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에서 남은 이스라엘의 꼬라지가 그것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들의 썩어빠진 종교의식, 허식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버린 베델의 단들을 회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단들을 벌하여 그 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여러분 시간이 좀 가지만 이걸 반드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미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구약의 제사법 다섯 가지 방법을 배웠죠. 제단 뿔의 역할이 거기에 어떤 역할이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단 뿔은 어떤 역할입니까? 피를 바르고 뿌리는 속죄를 위한 제사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짐승을 잡아서 팍 찔러가지고 피를 빼고 살을 다 각을 떠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살은 태워서 바치고 피는 거기에 뿌리고 뿔에 바르고 그런데 그 제단,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뿔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뿔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죄를 위한 더 이상의 단이 없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피를 발라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죄되었다라고 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데 그 기능을 하는 뿔을 다 꺾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썩어빠진 예배, 이 종교 생활에 대하여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결단낼 것이다. 없애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 진노를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도 없어요. 그들의 우상에게 구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의 뿌리도 없습니다. 그 베델의 단들이 다 없어지니까요. 거짓 예배, 더러운 예배, 종교 이 습성만 남아있는 하나님께 온전하지 않은 그런 예배, 이제 제단도 다 부서지고 뿔도 없으니까 그걸 드릴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지 않고 마치 제단 뿔에 그냥 피만 헬짝 바르고 짐승 잡아놓고 그리고 나 온전한 예배 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배는 그런 예배였어요. 썩어 문드러져서 우상 숭배와 함께 이런 종교적인 행습으로 나는 하나님께 예배 다 했습니다. 자기들의 삶이 어떻든지 그냥 이 행위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나라의 전체적인 홀 시스템이 철저히 회파되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십시오. 15절 보시니까 이 부자들 또 왕족들이 쓰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겨울에 보내는 별장이 따로 있고 여름에 보내는 별장들이 따로 있는데 그 궁들도 다 결단이 난대요. 그리고 4장 1절 2절 3절 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학대하고 압제한 특별히 부유한 여성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또 썩어 문드러져갖고 1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기록됩니까?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나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에 뭐라고 하십니까? 2절 중반절부터 보십시오.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들도 반드시 결단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결단날 부분들을 조목조목 말씀해주고 계세요. 부유한 계층들, 썩어빠진 이 부유한 여인들, 거짓 예배드리는 자들, 백성들, 군인들, 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고 이런 나의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결단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멀어져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정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권세와 돈, 명예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분명한 사실이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여 또 돈과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천대하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한 채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진노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 하나님의 약속된 심판뿐입니다. 무늬뿐인 종교생활과 거기에서 얻는 헛된 안심이나 평안함, 이런 것 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헛된 안심과 평안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훼파하시고 누가 과연 참된 안전과 평안의 근원이 되는가, 누가 이것들을 줄 수 있는가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결단날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서 여러분 좀 더 깊은 이해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진노를 품으시고 그들을 결단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이 끔찍한 죄악상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아 이런 우둔하고 아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이들의 삶을 답습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회를 주실 때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 결단 나는 것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말씀을 먼저 받고 깨닫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외치는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말씀 증거자로서의 역할을, 이 말씀을 온 몸으로 드러내며 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썩어빠지고요, 이렇게 무법천지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여러분 주의 깊게 이해하시고 혼동되지 마시고 혼란 가운데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충실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